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 하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소경에게 빛을 비추시고 영적인 귀머거리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비춰주시며 그리하여 무감각한 인생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잘 설명되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시며 사단의 모든 방해 공작을 주께서 무력화 시켜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그리하여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에는 항상 신명기 말씀을 강의를 해왔는데 10월 첫째 주 이후로 성찬식과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14주년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본문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 되는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물리적인 싸움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피 튀기는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요 은혜로 주시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는 일이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서 힘을 내어서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신자 편에서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려면 입 딱 벌리고 있을 때 그냥 넣어주시면 되지 왜 손을 내밀어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은혜 베푸심은 신자 편에서의 믿음의 순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자유의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참 신앙생활하기 편하겠다. 열심으로 취하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넋 놓고 있으라 그러든지 그러면 참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런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이런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신자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만 하지 않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해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문제 상황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일의 진척이 너무 더뎌서 아 정말 이 일을 내가 과연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때 필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아주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강대한 백성인지 우리가 그들과 붙었다가는 한 칼에 그냥 다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야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예상하면서 이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비롯되는가 하면 심중에 이르기를 그랬지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비롯되느냐 하면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의 참된 원인은 우리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로서 36번째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기억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 19절에 두 번에 걸쳐서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 주님도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기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에 대한 반응이요 연속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무엇을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의 사실을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것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새로운 문제가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를 늘 가지고 있고 대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우리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기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큰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기사와 그 큰 이적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일을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무리 기억해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적 삶 가운데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억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적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현재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도 내가 개입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분이 그처럼 우리의 현재적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19절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인들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언급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 중에 계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은 현재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일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급격하게 회심을 하는 이런 경우 모든 죄악을 토해낸 듯한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오지 못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하늘의 한 점 구름도 풀 한 포기도 새로워 보이는 참으로 완전히 세상이 천지 개벽한 것처럼 경험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기쁘고 좋고 평안하기만 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치유해야만 되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군인이 많은 아군의 희생자를 내면서 천신만고 끝에 고지를 취했는데 그 고지를 취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즉시 다른 적의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되죠.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더욱 내가 이전에 쫓아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그리고 내가 그토록 혐오스러워했던 그 죄를 다 토해내었지만 그 토해낸 것을 도로먹는 개처럼 다시 내가 이전에 토해내었던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내가 과연 성화의 진보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인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은 왜 하필 애굽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애굽은 이집트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어떤 한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 저와 교제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려웠는데 교회당 건축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사가 뭡니까? 큰 일이죠. 성경에서 큰 일은 어떤 일을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말하죠? 이 구원의 그 큰 일 말함을 든도다 그랬죠? 대사는 교회당 건축이 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그 큰 일들, 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런 인생, 썩어 없을 것에 코를 들이대고 그것을 향기롭다고 느꼈던 이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신령한 복음에 동참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뭐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지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내셨은 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수에게도 승리를 가져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늘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가? 내가 왜 늘 죄에 종노릇하는가? 내 안에 있는 죄세들을 왜 나는 계속해서 몰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뒤로 밀리는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은 점점 낙심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전쟁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싸움의 과정에서 신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리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져서 이 작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당신 신자도 아니라고 말했던 바로 그 동일한 죄가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자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이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죄가 보여요. 이제는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더 많은 죄로 드러나 보이고 숨기운 죄들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놈이 그냥 나 여기 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죄악 세력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언제 죄가 드러납니까?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갈 때 죄의 세력이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보편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나처럼만 하면 뭐 도대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서 자긍심에 자기가 스스로 막 도취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길 찾기도 힘들고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어둠 상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죄악 세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에 모르던 죄악이 말씀의 빛 앞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정체를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 실력으로 이 죄악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세력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목적도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평안히 그냥 들어갔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 완고함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로웠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부정적 질문을 하실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인간의 죄의 완고함, 인간의 죄의 끈질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는 생소하다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처럼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덜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는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정복당하지 아니하는 죄의 잔존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피하여 숨은 자와 아직 여러분들이 멸하지 못한 남은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실력으로는 버거운 도무지 나의 평소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없는 이런 실재하는 죄의 세력이 자기 마음속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은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주어진 탄식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7장 말씀 읽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실재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탓에 생겨나는 정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하여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이 가난 족속들을 몰아낸 일에도 개입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공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 내 안에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치열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이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의식적 작용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하고 또 내 안에 주의 뜻에 대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근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행했던 나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도 나오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그 죄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한번 발동하면 죄가 그냥 나가주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몰아내어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경향입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신자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었으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20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후를 보시면 왕벌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대적들을 몰아내신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분히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군들을 괴롭히는 나름대로의 수단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섭리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나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심리전에 패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에 접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촛물처럼 녹아내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무슨 도련한 공포라든지 낙담이라든지 의기소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왕벌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어쨌든 왕벌을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어떤 도움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계셔서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김병훈 목사님 특강을 들었는데 똥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자신의 몰골을 보고 씻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똥물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로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자기 안에 강한 죄의 세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 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되지만 그러나 그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요?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지만 사람들과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달콤한 제의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제안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제안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이 일시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따라서 우리는 이 조금씩 쫓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조금씩 쫓아낸다 그랬죠?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까 싶어서. 여러분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짐승이라도 있으면,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땅이 관리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배려하여서 점진적으로 쫓아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괴롭히는 죄성을 단번에 없애버리지 않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한꺼번에 멸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를 좀 거룩한 사람으로 그냥 곧바로 좀 만들어놓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죄와 싸우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좀 그만둘 텐데 하는 질문들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시죠?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 족속들만 남겨놓았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일거에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의 치열함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곧 죄악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고 이기게 하시는 방식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이 점진적으로 몰려나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요.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간섭으로 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절정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늘 절정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를 바라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점진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은 더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십분 감안하신 조처입니다. 감사한 것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이 그거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런 상대 앞에 감히 맞설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죠. 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신자를 이기는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싸움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신자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되어지면 죄와 친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에서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싸우다 보면 서로 친해져요. 제가 이전에 수년 전에 봤던 어떤 영화 중에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6.25 전쟁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군과 그 북한 인민군이 서로 총을 겨누다가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그런 무슨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싸우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 감각이 둔해지고 적개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죄와 친해지게 됩니다. 씨름 경기 보신 적 있죠? 민속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그 추석이나 설 때 되면 되게 이제 민속 경기인 씨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두 선수가 서로 기량이나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면 서로 어깨를 딱 맞대고 버티고 있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보면 숨이 얼마나 가쁜지요. 땀이 뻘뻘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볼 도리가 없을 때 그냥 경기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처음에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막 죄와 싸우려고 하다가 그 일을 해도 해도 별로 잘 안 되고 몇 번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함께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그 죄 속에 자신이 완전히 파묻혀서 나중에는 죄와 자신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려했던 모세가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죄와의 전쟁이 계속되어지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죄악의 세력 자체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 요즘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적어도 신자는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의 고통이 있잖아요. 남들 다 그렇고 뭐 보편적 신자들 다 그렇고 다 그렇게 살지 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타협하면서 이제 죄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을 성경이 용인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죄성에 대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리 만무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의지합니까?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그 능력을 따라 살게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죄에 대한 미움은 구속받은 신자의 가장 분명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가 소유모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강조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2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아무리 남아있어도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가 살아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정서를 갖지 않고 죄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게 될 때 자신이 흠모했던 그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올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보면 25절에도 올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말하면 올무에 걸리가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올무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시골 지역에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지어서 약간 변두리에 산 적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노루나 그 다음에 토끼가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메워놓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목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 끼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 짐승이 죽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그래서 올무가 뭐냐?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가 바로 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올무는 하나님이 만드신 올무도 아닙니다. 이 올무는 누가 만들었죠?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짐승이 올무에 한번 걸렸을 때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팽팽하게 그 목을 누르는 것처럼 죄도 가면 갈수록 죄인을 더 어리석게,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따라서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아가는 이런 특성을 죄가 가지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만 즐기려고 했는데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 필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동감이 되시죠? 속도 조절이 안 돼요. 나중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위험에 빠질 것이니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너희도 가증히 여기라. 절대로 그것을 용인하지 말라.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없애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가나안 신상입니다. 신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상하면 무슨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무슨 형상 이것만을 떠올리겠지만 그러나 신상은 세상에 속한 철학, 예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근사해 보이고요. 멋져 보여요. 야, 나도 좀 저런 삶을 살았으면 참 우아하고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이 세상의 신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철학과 이론은 악하지만 그 위에 덧입혀져 있는 이 금의 가치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과 은으로 칠해져 있는 여기에 미혹되어서 세속적인 것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요소가 함께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신자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병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죄가 그와 같습니다. 아마도 병균은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좋은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들에게 주시는 모세 권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가는 과정은 새 생명의 삶에 들어간 신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잔존 세력들을 축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500년 전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지금 걸려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힘들다고 전쟁을 포기하고 뒤로 나자빠졌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교회 모습도 과연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종교성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아, 그 내용 내가 다 알지. 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하고 자는 사람 깨워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줄줄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자기 마음속에서 죄의 세력을 몰아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치열합니까? 제가 군악대 출신인데요. 83대 입대를 했는데 제가 1병이었는데 2병 하나가 왔습니다. 201 특전여단 소속의 한 병사가 거의 적응이 안 됐는지 왔어요. 그 병사 이름은 이병서입니다. 이병, 이병서. 툭 치면 예, 이병, 이병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에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싶어서 제가 크게 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소리 이 말에 한 20배 정도의 크기로 대답을 해서 고참들은 걔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왜 그 병사가 그렇게 군기가 바짝 들었죠? 에? 치열한 이 201 특전 여단이라 그래가지고 막 훈련을 받는 거기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군기가 팍 살아있는 거죠. 그죠? 최전방에 이렇게 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저 후방에서 느슨하게 그냥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예비군이나 점검하고 이런 병사들하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재미있는 문화, 예술 뭐 이런 데 푹 젖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면 살수록 숨은 대적 세력은 계속 드러나기 마련이고 숨은 세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전쟁은 또다시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숨은 대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대적 세력들을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고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없고 환경 탓, 남 탓, 가족 탓 이것만 하니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성화의 삶을 본인은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요 정도까지 하다가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고 또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고 전선은 어디예요? 전선은 적인데 자기 나름대로 전선을 정해놓고 딱 이 정도만 하는 것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하고 뭐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살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든지 이런 일들이 자기 안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드러내고 또 그 죄의 세력들을 드러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죄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삶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 주제와 신학적 내용을 갖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로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죄 중임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뒤로 밀리는 그런 일이 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적 삶 가운데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동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오 늘 위로 돋보이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늘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이 주께 늘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현성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